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시간으로 오늘 아침 아베 총리와 1시간가량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증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통한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군 당국자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은 이날 알래스카주 태평양 우주발사기지에서 미 공군의 C-17 수송기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주 코디악에 배치된 사드 체계가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이번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은 미국이 진화하는 위협보다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브스 청장은 이번에 수집된 정보가 사드 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 755명 감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TV 방송과 회견에서 러시아 정부가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지금은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7일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도발 성향을 확인한 조치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군이 어제 건군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네이멍구 주루어 합동 전술 훈련 기지에서 열린 열병식에 전투복을 입고 참석해 9개 작전군을 사열했습니다. 시 주석은 TV로 생중계된 열병식에서 중국군은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뒷받침할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이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접근해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 31A지와 지대함 미사일인 둥펑 21D, H-6K 전폭기, 장거리 항공기 등 중국의 신형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재헌의 선거에 승리를 선언했지만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선거에 800만 명 이상이 참가해 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재은의의 선거가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연합은 유권자의 88%가 기권했다며 선거 결과 인정을 거부하면서 오늘 추가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오늘 중무장한 자살폭탄범 4명이 현지 이라크 대사관으로 돌진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대사관 정문에서 자폭해 나머지 공격범들이 대사관으로 진입하도록 했다고 밝힐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은 자체 선전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지났다며 중국에 중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위에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높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 전화통화에서 합의한 대응 방안입니다.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압박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2차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방관적 자세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를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이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을 더욱 박탈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9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중국은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기자들에게 중국이 압박을 더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China should do more.
중국이 대북 압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북한과 이란 등 불량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독특하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두 나라의 미온적 대응 자세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책임을 갖고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란 겁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30일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고 강조한 건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류를 대표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을 계속 보이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독자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였던 최대 압박과 개입,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 뼈대였던 압박과 대화, 억제 가운데 대화 목소리는 당분간 입지가 매우 적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직 관리들과 핵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사실상 과시한 만큼 강경한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중 관계를 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관리들에게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새롭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30일 키신저 전 장관이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상황에 관한 미중 합의가 북한 문제에 물꼬를 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란 완충 역할이 사라져 미군이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중국에 북한 붕괴 뒤 주한미군을 대부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하며 사전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앞서 중국에 이미 여러 차례 북한 정권의 붕괴 뒤 시나리오와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일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전 백악관에서 존 켈리 새 비서실장 임명식 뒤 강요 회의를 갖고 오후엔 틸러슨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납니다. 북한 문제가 이 회동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대화할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마침내 중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못하는 안보리 결의는 채택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지난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BS 방송은 전날 미 대표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대표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이미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고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추가 안보리 결의는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결의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독재자에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만 보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마침내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고 북한 정권이 세계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다며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미 의원들이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적인 위협이며 북한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안보에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미 하원이 이번 주 초 북한 제재법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광범위한 대북 제재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도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공격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국제 제재에 저항하고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미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고 평양의 미치광이를 멈추게 할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미 서부 해안까지 도달 가능할지 모른다며 지금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비핵화보다 훨씬 낮은 단계인 핵 동결을 목표로 대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 양원을 통과한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을 곧바로 승인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또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카딘 의원은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국가안보팀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 B-1B 두 대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 대북 무력 시위 비행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북한이 도발한 지 30여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어제 오전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두 대는 제주 남방 해상을 통해 경기도 오산 상공에 진입한 뒤 서해 덕적도 상공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B-1B는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진 지난 5월 29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8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이전 ICBM급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의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과 관련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하고 최대 고도와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성능을 개선해 재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28일 북한이 쏜 ICBM급 탄도미사일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140여 킬로미터, 홋카이도에서 17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쪽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설명입니다.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두 부분을 약 300km 정도 줄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리가 날아가는 거 보니까 약 지난번 것보다는 한 5000km 정도 이렇게 더 맥시멈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정거리가 확실히 가까워졌다. 일본태.
국방부는 북한이 평양 북동방 170km 떨어진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27일쯤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알았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사전에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의도에 대해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능력 고도화와 대북 제재, 압박 강화에 대한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 압박 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항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군 당국은 다만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핵탄두 탑재의 완성도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북한의 이번 ICBM급 화성 14형 발사를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엔 조금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CBM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고 네. 정확히 할 것인가 그건 아직도 완성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송 장관은 또 북한 화성 14형의 미국 본토 도달 가능성 측면에서 북한이 미국의 인내의 한계를 의미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대북 군사적 대응 조치 방안으로 3축 체계에서 가장 기초인 킬체인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킬체인을 위주로 해서 조기에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고 미한 간 사드 임시 배치와 미사일 지침 개정, 북한 핵 위협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한 연례안보협의회 SCM 이전에 양국 장관이 만나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북한 핵 위협 억제 방안,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 김상균 3차장은 31일 정보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미사일 종류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 재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른다며 북한 당국은 재진입을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위원장은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화성 14형을 ICBM이 아닌 ICBM급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사거리는 ICBM에 해당되지만 ICBM으로서의 다른 기능들의 실제 성공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11차례에 걸쳐 14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론 5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사드 발사대 6기 배치는 미한 간 협의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드 추가 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루어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임시 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비수를 확보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28일 발사한 ICBM이 재진입 환경에 노출됐던 건 분명하다면서 기술 완성 단계에 바짝 접근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북한 로켓 전문가인 맥도웰 박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화성 14형의 2차 시험 발사는 이 미사일을 처음으로 완전히 실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7월 4일 1차 시험 때 미사일의 원형으로 선보였다면 이번엔 진짜를 내놓은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추고 원래 의도한 대로 작동 가능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북한 미사일 개발의 획기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뉴욕을 포함한 일부 미 동부 도시까지 닿을 수 있다는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요?
Yes, and a number of people have made estimates of what the range
그렇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1,000km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미 남부 플로리다를 제외한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사거리 외에 이번 시험을 통해 추가로 얻고자 한 기술은 뭘까요?
The new thing on this test was that they added extra rocket motor.
북한은 보조 엔진이 늘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1차 발사 때보다 최고 고도가 높아졌고 추진력이 강해진 건 실제로 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수직으로 쌓아서 3,700km를 넘게 올렸으니까요.
북한이 발사 때마다 발표하는 시험 결과는 믿을 만합니까?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관측 결과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1, 2차 ICBM 시험을 주시한 서방 국가들이 내놓은 정보도 북한의 발표와 매우 가깝습니다. 러시아만 미사일 고도를 훨씬 낮게 추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추진체만 관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시아가 정치적 의도와 별개로 북한의 발사를 관측하는데 그런 물리적 한계를 겪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레이더는 거리에 민감한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뤄진 발사에 대해 일정 고도 이상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관측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종류의 발사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을 갖고 있고 이전보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많이 개선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례를 깨고 심야 시간에 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고려했을 겁니다. 북한 스스로 과시한 기습 발사 역량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란 거죠. 첫 시험을 낮게 하는 이유는 발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카메라로 상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뭔지 이야기가 더 쉬워지죠.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밤에 발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만큼 발사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건가요?
적어도 1단계 추진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단 로켓은 화성 12형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형태니까요. 이번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상단 추진체 완성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워낙 높은 고도에서 시험이 이뤄지니까 낮과 밤의 여부는 관계가 없죠.
이번 발사를 통해 1차 때보다 사거리를 2000에서 3000km 늘렸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떤 설명이 가능하죠?
1차 발사 때는 최대 사거리를 7000에서 8000km로 봤고 이번엔 11000km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최근 시험 때는 같은 미사일의 전용량을 다 발휘하도록 했을 수 있습니다. 또 미사일에 보조 엔진을 추가 장착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흥미로운데요. 엔진을 추가로 단 추진체가 2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한 개의 대형 엔진과 두 개의 소형 엔진이 달린 2단 추진체에 두 개의 보조 엔진을 추가해 추진력을 높인 걸로 봅니다.
북한이 탄두 무게를 줄여서 사거리를 대폭 늘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저는 북한이 1차 ICBM 시험 때와 같은 모형 탄두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탄두 무게를 줄인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북한이 1차 시험 때와 비슷한 크기면서도 더욱 강력해진 2차 추진체를 이용해 같은 무게의 미사일을 더 멀리 보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가장 의문시되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여전히 불확실한가요?
북한은 이번 시험 직후 대기권 재진입 환경에서 탄두부의 유도와 자세 조정이 정확히 진행됐을 뿐 아니라 핵탄두 폭발 장치도 정상 작동했다면서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저처럼 이 부분에 회의적 견해를 갖고 있던 분석가들을 겨냥한 설명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단순히 궤도를 비행하는 로켓만이 아니라 ICBM 무기 체계를 개발한 셈이죠. 저는 북한의 그런 주장을 반박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회수하면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홋카이도에서 재진입체 추정 섬광이 관측됐는데 잔해가 온전히 떨어졌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 같진 않습니다. 분명한 건 ICBM이 대기권 재진입 시 견뎌야 하는 환경에 재진입체가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관련 시험을 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에서 북한으로 전달된 무선 신호를 포착해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재진입체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시험한 적이 없다며 그 역량을 일축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북한이 안정적인 ICBM을 생산 배치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ICBM 배치엔 1,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시험은 제대로 작동하는 ICBM의 원형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 겁니다. 앞으로 핵탄두 장착과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갖추는 등의 과제가 남았습니다. 지금은 미사일 부대가 아니라 생산자가 무기를 시연한 단계입니다. 자동차 기술자가 신형 모델을 만들어낸 것과 실제로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것과의 차이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 하버드 스미스 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로부터 북한이 최근 시험한 ICBM 기술 수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중 무역 문제를 연계해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첸 커밍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중미 무역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같이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첸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며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 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국제 스포츠 대회는 남북한을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북한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 지난 30년에 걸친 남북한의 국제 무대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에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기다리지도 말고 그러나 그렇다고 또 반대로 비관하지도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하계올림픽이 그리고 2022년에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이렇게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강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are supporting athletes from the country.
북한 당국이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던 북한의 장웅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적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다. 정치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스포츠나 태권도가 어떻게 이거 미남 더 북남 체육 교류를 주도하고 뭐 물꼬를 두고 하느냐.
남북한이 스포츠 교류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1991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현정화, 북한에서는 리브니 선수가 단일팀을 이뤄 중국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우승하자 남북한 선수와 임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당시 북측 황건동 감독의 말입니다.
우리 코리아 팀이 합치면 이 세상에 강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일 것이 있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해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때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개막식 공동 입장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남북한은 그해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반도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북한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 세계 60억에 화실하고 있는 남북한 11만 8천 관중들 많은 박수로 하나가 된 코리아를
남북은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도하 아시안게임,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총 9차례 종합대회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북한은 280여 명의 여성 응원단을 보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KBS 방송입니다.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기쁩니다. 기쁩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또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북측 응원단의 일원으로 남한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직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대조를 이룬 건 2014년 10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응원단 파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북한은 개막식을 2주 앞두고 대회 참가를 정격 선언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폐막식 당일에 나왔습니다. 이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용의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등 북한의 최고위 3인방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최용의 비서의 목소리입니다.
통일 구호도 부르고 또 통일기도 다 이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 걸 보고 이 체육이 다시 말하면은 통일 위한 데서 앞섰구나.
이처럼 스포츠는 지난 30년간 남북한을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60세 이상 탈북자로 구성된 이른바 실버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통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봄을 합창하고 있는 이분들은 노년층들로 구성된 탈북 합창 단원입니다. 탈북 동포회의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로 구성된 이 실버 합창단은 문화 활동을 통해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실버 합창단 한금복 단장입니다.
우리 어르신 분들로 이렇게 다 조직됐잖아요. 60세 이상부터 이분들의 연령상 볼 때 뭔가 잠재력을 발휘해서 뭔가 하나 취미에 맞게 뭐 조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끝에 제 아이디어가 합창단을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실버 합창단으로 꾸리게 됐습니다.
이 합창 연습을 위해서 먼 거리에 살면서도 연습에 꼬박꼬박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음이 맞지 않고 서로가 다른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연습하면서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각 곳에서 서울 경기도에서도 오고 뭐 평택에서까지도 멀리에서 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하자니까 그 선율이 맞지 않아서 음악적인 선율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율을 다 맞춰야 하나 된 목소리를 나와야 되잖아요. 엘토하고 소프라노 두 가지 목소리를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개별 지도를 있어요.
그만큼 단원들의 열정도 높고 합창단에 대한 애정도 넘칩니다. 무엇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과거로 열심히 연습에 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는 연세 있으시잖아요. 연세 있는데 가사를 보지 않고 이제 새로 배운 노래도 무조건 암송 내라 이렇게 하니까 하고자 하면 뭐 결심하는 못해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 다짐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무조건 미치려면 다 암송내고 테스트 해보면요 그 통과돼야만 돼요. 그럼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새로운 노래도 암송을 다 해서 보지 않고 무대에 섭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요.
단원들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러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합창단 연습에만 오면 나이를 잊어버린다는 한 단원의 이야기입니다.
호박 뽑힌 것 같다 하면서 칭찬해줬어요. 그래 정말 아이들처럼 그럴 땐 딱 아이들 된 것 같아. 그래 모두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이쁘단다 야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나이를 다 잊어버리고 이 노래할 때만은 청년이 된 것 같고
이제는 합창단원을 찾는 무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갈 때는 보람과 희열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이 그 정말 60부터 80세까지 정말 노인 단체인데 이렇게 노래를 참 잘 부르고 우리가 더 큰 무대 하려 한 데는 못 써봤지만이 정말이 추억에 남고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예.
아유 공연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았죠. 내가 80세 고령에 무대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기뻤어요.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창단을 조직해 사비를 털어 운영할 만큼 이 단원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 합창단 연습을 통해서 고향 생각도 하고 서로 간에 정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우울증처럼 막 고향 생각하며 자꾸 울다 보니까 병이 나고 이러던 것이 이래 합창단에 오면 아 수다도 떨고 그래 좋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아지고 보양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모저모 모두 건강해진 것 같아.
80세 들어서서 이게 젊은 동생뿔 되는 분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이렇게 하니까 뭐 기쁜 일이죠. 뭐 자녀들 다 북한에 다 있는데 계속 그런 거 생각하고 이거 치매 걸리기도 쉽단 말이오. 근데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고 즐겁게 보내니까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앞으로 황금복단장은 합창단을 더 발전시키고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까지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 음악적으로 더 발전시켜가지고요. 하나 된 목소리로 정기공연 1년에 3번 함으로써 또 전국 순회 공연하고 그 다음에 미주 공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럽 공연 가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에게 희망도 안겨주면서 더 잘해가지고 정말 유럽까지 여러 나라 뭐 파리, 독일, 뭐 영국 뭐 다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 가서 최선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합창단을 통해서 남한 생활의 정착과 또 마음의 안정까지 이룬 실버 탈북 합창 단원들은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서 음악 자원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자,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한국 정부가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특별 조직을 발족시켰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영화 군함도가 기록적인 흥행과 함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말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한국이 다시 이 합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국의 합의, 극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합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일본이 약속했던 출연금 10억 엔 문제, 또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그 화해치유재단 운영, 지원금 집행 방식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운데는 합의 내용을 거부한다,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한국 사회의 정서상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수정이 불가피함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걸 어떻게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오늘 외교부가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합의 검토 TF팀, 그러니까 특별조직을 발족시켰습니다.
예.
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하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검토 특별조직,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합의 내용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러니까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쪽 소속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위원과 외교부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합의를 면밀하게 검토해달라 이런 당부였습니다.
예.
한국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을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재협상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장이 공식 사임을 했었습니다.
예.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과정 등 이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흥행과 함께 역시 논란도 뜨겁군요. 영화 군함도 일단 개봉 첫 주만에 관객 400만 명을 동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26일에 상영을 시작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관객 수가 40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영 첫날에 97만 명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고요. 그래서 역대 영화 중 뭐 개봉 첫날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예.
그 이후에 하루 100만 명씩 관객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그렇습니다. 그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 말인 1945년입니다. 경성, 그러니까 그 서울에 살던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강제징용을 갔는지도 모른 채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하시마섬에 가게 됩니다.
예.
이 하시마섬은 섬의 역사나 모양이 군함과 관련 있다고 해서 군칸지마, 군함도 이런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예.
지하 1000m의 막장 속에서 이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역해야 되는 징용자들 그리고 그 섬에 같이 있는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영화 중반을 넘어서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주요 인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광복군 요원이 투입되고 나중에는 징용자들이 모두 군함도를 탈출하려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군함도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이름을 올렸던 그런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이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했던 곳입니다. 그 메이지 시대의 일본 근대산업혁명의 유산으로 시설 23곳을 등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군함도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약속을 했었는데 그리고
네.
유네스코도 이 등재 조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 기술을 권고했는데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논란의 소입니다. 군함도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막상 개봉이 되고 난 후에는 전국 스크린을 장악한 듯 보이는 배급 상황에 따른 흥행 기록 또 영화 내용 기술에 대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스크린을 장악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한국 영화 상영관, 뭐 복합 상영관이 많기 때문에 한 영화관에서도 뭐 여러 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요. 이 스크린으로 본다면 한국 전체 스크린의 한 절반 정도를 다 군함도를 상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봉 엿새 만에 406만 명의 관객을 기록한 것이 이 제작자와 배급자가 참여하는 이 대기업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예.
첫날 이 개봉됐을 때 당시 영화 스크린 2천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물량 공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네. 또 영화 내용과 관련된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요?
예. 그 유승환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관객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는데요. 뭐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영화 관람 후에 좋다 싫다 뭐 이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민주주의나 감성팔이를 하는 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감독은 얘기했지만 영화 그 내용 중에 일본인을 그 악당으로 묘사를 한다거나 우길기를 찢는 장면 등은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강제 징용자들을 힘들게 했던 상황에 중간에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던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광 안에서 탈주를 결의하는 장면에서는 이 징용자들이 촛불을 드는데 이게 지난해 한국을 뜨겁게 했던 촛불 집회 연상시킨다 뭐 이래서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이번 영화에 대한 반응을 내놨군요.
네. 일본 정부, 일본 언론 모두 군함도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장작물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예.
영화로 인해서 강제징용자들의 배상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 대변인 사실을 반영한 기록영화 부류가 아니고 쌍방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노력하는 상황에서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된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란의 부당 행위에 대처하고 핵 관련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 JCPOA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지키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JCPOA와 관련한 이란 핵 합의 검토 규정이 2017년 7월 17일 현재 이행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JCPOA 합의에 따라 계속 이란의 제재를 면제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핵 합의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국무부의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Part of what the JCPOA agreement says is it supposed to contribute. JCPOA 합의에는 이란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은 이란 정부가 그 같은 목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이란의 행동은 탄도미사일 개발, 무기 확산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테러와 무력 행동을 지원하고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데 동조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란이 지속적으로 항해의 자유, 특히 페르시아만 해역의 항해를 위협하고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계속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7월 18일 18건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물질적 지원을 하거나 전달한 과정, 이란의 군대나 이란 혁명수비대 조직, 이란에 본부를 둔 국제범죄조직 요원 등을 지원한 개인과 단체가 해당됐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미국 관할 지역 안에 있는 해당 개인과 단체의 재산이 봉쇄되고 미국인은 그들과 사업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 이들을 대신해 거래를 해준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망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새로운 제재가 이란의 도발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미국은 용인할 수도 없고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계속 표적으로 삼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지역에 대한 해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무누신 재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